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린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쇼커트 하신 여성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환경, 맥락, 우리들의 형편을 완전히 무시하신 채 그냥 생뚱맞게 엉뚱하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진 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손과 또 그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과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성질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베어들 만큼 그런 맥락 속에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서만 보더라도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의 각 그 청자들, 독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서마다 각기 얘기하는 강조점과 초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가 처음부터 딱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여러 또 기적들도 여러 사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어떤 성향이 다르기에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아, 이게 의사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누가의 어떤 성향이 거기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런 역사와 맥락 없이 생뚱맞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이 본문도 당시 어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짧은 머리 하신 여성분들이나 긴 머리 하신 남성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국교회에 막 그 여성들이 펌과 염색을 했다는 그 사실에 개탄을 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충분히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칭찬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는 3년을 머물렀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게끔 열심히 가르쳐준 그것이 신앙의 그런 전통으로 잘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마디의 어떤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설교나 어떤 단 한 권의 책이나 한마디의 메시지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수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그리고 많은 책을 보지만 우리 삶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그 메시지를 들은 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살아내게끔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충분히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작은 습관이나 사소한 결정이나 우리 인격과 성품에 그것이 배어들기까지는 어떤 한 번의 자극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칭의와 성화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봐도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노예 근성에 젖어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한 하룻밤 이틀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는 데는 이틀밖에 안 걸렸지만 애굽을 적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이 당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이방신을 숭배하는 문화와 그런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푹 젖어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뭐 조목사님도 그러시고 아침 예배를 1년만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치 뭐 미신처럼 1년을 딱 채우면 뭔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젖어있는 여러 가지 세상 근성들을 적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 안에 그래도 신앙의 좋은 전통이라고 불릴 만한 좋은 습관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선한 것들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남녀 간의 평등 의식이었어요. 미국의 그 여성의 참정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서 그 참정권 이슈가 정리된 게 1920년이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여성과 남성의 어떤 평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그 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서 남자와 여자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나누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 여성이 어떤 대표 기도를 한다. 여기 4절이나 5절에 보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기 예언은 어떤 뭐 미래의 그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여성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시대적인 어떤 문화나 정서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그들 안에 내재화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그 의식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당신들이 이것을 잘 하고 있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당신들 사이에서 원래 우열을 따졌고 차별을 두었지만 그리고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정말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라고 먼저 칭찬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대를 20년만 앞서 나가도 주변이 발칵 뒤집어지고 사람들 충격을 받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시대를 20년이 아니라 무려 2000년을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 자매님들, 이 여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에게 머리 스타일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다 이렇게 요즘 중동가도 다 머리를 내어놓지 않고 그냥 다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나체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 여성들이 설교도 하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당시에 그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워지면서 굳이 이걸 우리가 뭐 쓸 필요가 있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도 이것을 벗고 머리에 있는 이렇게 두건이나 이렇게 천을 벗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주변 이웃들에서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일하는 여성 사제들, 사제들이라고 말하지만 성창들이었습니다. 성창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기에 너무나 이상한 종교 집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 저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다는 저 집단은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저런 종교 집단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여전히 음란하고 뭐 저기는 남자와 여자가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오해하기에 딱 쉽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칭찬을 한 뒤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칫 저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서열을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서이지 서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열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머리라는 단어의 히브리 헬라어의 의미는 근원 그리고 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부터 흘러나온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처의 근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존재가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세상 가운데 서열을 따지고 우열을 따질 수 있냐면 그것은 그 인격체와 나라는 인격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열을 가리지 않죠. 하나로 연결된 어떤 물체나 하나로 연결된 어떤 공동체는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가 나보다 우열하다,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저 인격체와 나라는 게 그냥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가는 것, 하나님께 어떤 오해를 안겨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모든 그런 처신을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여자와 남자라는 단어는 바울이 에베소서나 다른 복음서들에서 다른 서신들 가운데서 그 아내들이여 그리고 남편들이여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자 여자로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내 남편이라고 읽으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아내가 남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선거철인데요. 선거철이 되면 늘 이슈가 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문제나 자식 문제예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하나를 그냥 하나로 본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어떤 처신이 잘못된 것을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를 범한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쪽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어떤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지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라면 마땅히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옷차림이든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 자칫 이 말 자체도 남자와 여자가 마치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히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바울이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모든 그 우열이 여성보다 남성이 뛰어나고 이렇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성도 여성으로부터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 좋은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평등 의식을 칭찬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성들의 그 오해를 살 만한 그 긴 머리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정리해 줄 테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시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 여기서는 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떤 그런 본성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정서를 봤을 때 거기에 너무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할 만한 일이면 충분히 그 어떤 그 형식이든 본질을 가리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성깔이요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이 전서 그 앞부분에 봐도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그 말은 좋은 말 할 때 들으십시오.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성분들은 머리를 가리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그런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는데 마음을 기울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결론은 사실 어제 본문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머리를 기를 자유도 있고 머리에 무엇을 쓸 자유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볶든지 뭐 펌을 하든지 어떻게 할 자유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우열을 따지지 않고 행동하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시험에 들 만한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심지어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게끔 그 사람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높이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동일한 그 이 31절을 빌려와서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머리에 무엇을 쓰든지 벗든지 꾸미든지 치장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타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습관과 작은 사소한 결정까지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나와 다른 인격과 성향과 또 삶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갈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것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 여러 고민들이 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는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사소한 결정과 말투와 표정과 눈빛이 과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매 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또 남녀가 평등한 그 일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냈지만 또 너무나 격차가 큰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 괴리를 좁혀보고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내는 것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는 그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눈높이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 매 순간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전략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그것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표대와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한한 자유를, 그 전능함을 제안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나와 다른 세상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지혜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동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